각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고 그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누구와 비교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보다 낫다고 자랑하는 삶도 아니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때때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돕기 원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가 선한 삶을 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약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갈 때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공격당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혹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여러 가지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타협하거나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할 때 너희의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을 싸워갈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또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너희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손해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이 단 한 번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결코 그 삶이 해로움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옳은 길에 들어섰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 복된 것들이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마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끝에서 그 영혼의 구원과 축복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당부합니다. 여전히 너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너희가 비방을 당하는가, 때로는 너희가 조롱을 당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의를 위하여서도 고난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옳은 길을 택할 때에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박해는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증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고난당하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의 끝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 핍박과 박해의 상황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원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들어가시기로 이미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상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의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에 관하여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관한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 천국은 이미 그들의 것이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현재 눈앞에 유불리를 따라서 혹은 이익을 따라서 삶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재적인 상황을 넘어서 이 고난의 끝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또한 장차 내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고 자기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소망이 생기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겁니다. 자기 가운데 어려움 찾아오는 겁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지만 손해날 것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걱정이 되면 그 일을 가담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도망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자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중에 그것이 내게 있거든, 아 이는 하나님 안에서 참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의 사람됨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세상 앞에 나타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우리를 박해함으로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오늘 세상이 나를 흔들려 할지라도 나를 좌절케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선한 것에 관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 속에 주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할 때의 말뿐 아니라 삶으로도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물을 겁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 당신은 이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당신은 왜 이 땅의 것보다 하늘나라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그 물음 가운데 여러분은 제대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왔으며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며 지금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환난과 박해의 상황에 있을 때는 더욱더 그 대답이 절실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갈 때 그 상황 가운데 견뎌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상황 중에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앞에 내게 믿음이 있음을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거룩한 신자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어서 세상이 불의하게 변해갈지라도 세상이 선한 것에서 멀어져 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 믿음을 지키기를 힘써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누가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주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옳게 여기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이상하고 또 신기하고 의아하게 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가? 과연 이 시간을 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왜 당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가라고 때로는 그들은 호기심으로 혹은 때로는 조롱으로 혹은 때로는 경멸하는 말로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당신 안에 예수가 있음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히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너희가 이 상황들 너희에게 묻는 자들에게 너희의 이 마음에 있는 믿음과 그 소망을 흔들려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보여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켜가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내가 복음을 가졌다고 해도요, 절대로 상대에게 오만하게 혹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온유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태도는 그의 믿음이 더해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 생각 혹은 자기의 거친 말로 하던 사람일지라도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하기 원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기 원하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 지혜를 따라서 그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온유로서 말하라고, 혹은 너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있는 그 겸손함으로 사람들께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그 말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강요한다고 그들 가운데 윽박 지른다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오늘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말할 때에 그들도 감동을 얻고 그들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들도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요, 신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들을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양심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지라도 그것이 불의하면 손대지 않는 것으로, 때로는 그것이 나의 욕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판단되거든 그러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악한 것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여러 사람의 존경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의 주변에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함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과 같이 하고 싶고 저와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높은 권위에 있을지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선한 것이 보여지지 않고 불의와 악함으로 가득하면 그의 삶은 누구도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 정치인이나 혹은 고위공직자를 세울 때에 인사검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검증할 때에 그 개인의 학식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도덕성이 옳지 않을 때, 지나온 삶의 자리의 모습들이 전혀 옳게 여겨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어떠합니까? 오늘날은요 나 혼자만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내가 옛날에 했던 말도 썼던 글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불의한 것에 함부로 가담하거나 선한 양심이 아니라 거짓된 것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살아왔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양심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 선한 양심을 지켜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신자의 삶에서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의 그 장점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비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에 관하여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선한 양심과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점점 그들의 비방은 오히려 자기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유 없고 근거 없는 말을 했던 것에 관하여서 오히려 부끄럽고 그것에 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 중에라도 혹은 그 고난의 상황 중에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사워가라는 겁니다. 이 선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인정할 때에 오히려 너는 부끄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했고 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마음 가운데 궁금함을 가지고 또 그 마음에 믿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선행 가운데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오히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요, 본문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벌받고 고난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것을 행하다가 무너지고 혹은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악으로서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할 때에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받기를 또 은혜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또 선을 행하는 동안에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겁니다. 세상은 다 불의한데 너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은 다 악을 따라가고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데 너 혼자 선하고 너 혼자 양심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여러 가지로 좌절시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도 은혜가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믿음으로 살다갔던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그 거룩한 열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를 직접 보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취임할 때에 받았던 책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코리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는 이 손영규 씨가 지었던 책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한국 초기의 의료 선교사들이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많은 의료 선교사가 나오는데 그들의 고단하고 어려웠던 상황, 그런데 그들의 끼쳤던 큰 유익의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특별히요, 그 중에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는 여자 선교사였고 이 땅에 올 때에 25살의 여인이었습니다. 1890년 8월에 미국의 여자 의사였던 로제타 셔우드가 의료 선교로 파송받아서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는 기간에 결혼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 동료였던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에게 나는 결혼하기 어렵겠다라고 말하면서 조선으로 의료 선교를 감행합니다. 약혼한 여인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그 마음에 많이 슬펐지만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 그 모습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고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감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 땅에 건너왔던 이 25세의 처녀였던 로제타 셔우드가 했던 이 고백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말한 진실이, 내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뿌린 씨앗이 후세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잊혀질지라도 내가 말한 진실, 내가 행한 실천만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이 땅에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척박했던, 빈곤했던 이 조선 땅에서의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그의 약혼자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그 감동됐던 여인을 따라서 조선 땅에 건너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에 이방인들이 한국, 이 조선 땅에 와서 결혼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색적인 풍경이었을까요? 그런데요, 더 놀라웠던 것은 이들은 처음부터 같이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의료의 사역이 한양 땅에 정해져 있고 한 사람은 평양에 정해져서요, 1년에 서너 차례밖에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선교부가 이 사역을 조정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살면서 이제 아이도 얻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데 이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2년쯤 같이 살 때 그들 가운데 큰 일이 벌어지는데 1894년 7월에요 조선 땅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러시아 사람이나 아니 청나라 사람이나 혹은 일본 사람만 죽으면 다행인데 평양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시신들이 길에 쌓여지는 상황을 보았다는 거죠. 결국 의료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하는데 여기에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나가게 됩니다. 그가 이곳에 다섯여 명의 이 선교사와 같이 가서 이 의료를 감당하는데요. 그 죽어가는 사람은 수백이었고요. 그 많은 환자들이 올 때 이들의 손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거리에 쌓여진 시체 가운데 이질과 말라리아가 유행하기 시작했었고 많은 사람이 질병 가운데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감염되어서 쓰러져 갔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끝까지 더 수고하고 애쓰다가 그도 역시 감염되어서 전염병으로 쓰러집니다. 40도가 넘는 고열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한양으로 배편으로 이송해서 오게 되는데 너무 지쳐서 한양에 도착해서 자기 아내를 만났을 때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손을 붙잡고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결국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했던 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가 죽어갑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이 한마디 가운데 로제타 홀은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입으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한마디를 하고 있었지만 그가 이미 그의 눈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게 된 것들 혹은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된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원망하지 맙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다 가는 것이다라고 그 눈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결혼 3년도 안 되어서요 남편을 조선 땅에 묻게 됩니다. 그때 한 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고 뱃속에는 7개월 임신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상황 가운데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간 사이에 이 윌리엄 홀 선교사를 기념하는 병원이 평양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간 지 3년 만에 하나님은 또다시 로제타 홀에게 마음에 감동 주셔서 조선 땅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한 열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대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평양에 집을 얻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후에 온 가족이 이질에 감염돼 버립니다. 그리고 해필이면 막내였던 딸이 구토와 통증으로 고통받고 쓰러지다가 며칠 만에 죽고 맙니다. 남편의 죽음과는 또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하다가 죽었기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어머니를 따라서 왔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큰 좌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속에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위해서 여전히 거룩한 열정으로 수고할 것을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제타 홀은 오히려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매진합니다. 고난과 슬픔의 역경을 딛고라도 수년간, 수십 년간 수고하게 되죠. 그 덕분에요, 평양에는 광해 요원이라고 하는 여성 병원이 생겨났고 어린이 병동도 따로 만들어졌고 또 맹인들을 위한 정진학교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때부터 조선 땅에 의사와 선교 간호사를 양성하는 그런 훈련원이 생겨서 이때부터 여러 의료 인력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일 앞에 거룩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 그의 모든 수고가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죠. 로제타 홀이 조선에 와서 36년간 헌신했을 때 그가 61세가 되었을 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환갑잔치를 열어줍니다. 환갑잔치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로제타호를 향해서 불렀던 말이 이 말입니다. 당신은 평양의 오마니가 됩니다라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이 아픔당할 때 그 병원에 와서 그의 손길로 치료받았고, 많은 사람이 그가 이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사랑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녀를 향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 이 땅에 지난 130년간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급속하게 퍼져가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믿음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한 선교사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이렇게 각각의 자기의 자리에서 의료로서 또 교육으로서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이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혹은 절망의 상황 중에도 여전히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이 선한 일들을 하기를 애쓰고 싸워갈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로제타 홀은요, 1951년에 85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소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나의 유고를 여기 미국이 아니라 한국 땅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곳에 묻히기 원합니다라고. 결국 그녀는 그의 소원에 따라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게 됩니다. 참으로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탓에 그 한국에서 태어났던 이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도 이곳에서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의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 결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핵 요양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데 칭찬받는 삶이 되어 마땅한데 오히려 조선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쇼드호를 시기했던 일본 헌병대가 그를 붙잡아다가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이 땅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쫓겨나가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는데, 선한 삶을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삶의 많은 것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웠던 것은 1984년에요 한국 정부가 이들이 이 땅에서 수고했던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그 공적을 인정함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들이 사역했던 자리들을 살피기도 하고 또한 그 부모들이 세웠던 여러 흔적들을 보는데, 특별히 부모가 세웠던 광성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그 예배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유언처럼 남겼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I still love Korea.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거든 나를 미국 땅이나 혹은 캐나다 땅에 묻지 말고 여기 내가 태어났고 여기 내가 자라났고 여기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혹은 내 어린 동생이 묻혀있는 이 땅에 나도 묻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합니다라고.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묻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제타 홀의 이 가정과 그 가문이 남겼던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 큰 사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 와서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그 슬픔을 당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때로는 고난당할지라도, 때로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너희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거룩한 열정, 이 거룩한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죽어가고 혹은 딸을 묻는 상황일지라도 그는 끝까지 자기가 말했던 것, 하나님, 나는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행하였던 모든 삶이 남아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일을 끝까지 이루게,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옳은 길에서 내려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맞춰가는 날 우리는 세상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은 분명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선한 양심을 지켜가십시오. 거룩한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에 참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요, 세상 가운데 먹고 살다가 끝날 삶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악한 일에 가담하다가 고난받을 삶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거룩한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헛된 열정, 세상의 헛된 것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거룩한 열정과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고난 앞에 여러분 무너지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수고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소식이 들려질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가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 선한 삶으로, 이 은혜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경주제일신여교회 속한 온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야유할지라도,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거룩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끝에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냈던 그 은혜의 열매들과 같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는 그 믿음과 소망의 것을 통해서 또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